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예, 아멘.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 유행어 중에 하나가 그 썸탄다라는 거죠. 예, 썸탄다. 못 들어보신 분. 예, 그럼 나 썸탄다라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예? 썸탄다.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아이. 예, 이게 지금 이게 초티. 이게. 예, 정우영지 알죠? 썸탄다 그런 거 들어봤죠? 예. 그 영어의 그 something. 예.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썸싱. 썸싱에서 그 비롯된 건데, 썸탄다 그러면 말 그대로 뭔가 썸씽이 있다는 거예요. 예, 썸띵이 있다는 거를 썸탄다. 아, 내가 이걸 설명하려니까 이게 이게 이상해지네. 그래서 누구랑 뭔가 썸씽이 있다. 예, 그거를 썸탄다 그러고 썸타는 남자를 앉아서 잘 들으세요 지금. 예, 썸타는 남자를 뭐 이렇게 썸남, 썸녀 이렇게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짜 사귀는 사이까지는 안 됐지만.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썸 탄다 그러고 썸남 썸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아셨죠? 예. 아마도 그 말이 그 유행하게 된 게 아마 요즘에 한국에서 올해 상반기 최고의 히트곡이라는 그 썸이라는 노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어떤 걸그룹의 어떤 여자 가수랑 또 어떤 남자 가수랑 그 불렀어요. 썸이라는 노래를. 예, 그래서 제가 부를 순 없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제일 유명한 가사가 그런 거예요. 요즘 따라 예,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예, 요즘 따라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너. 예, 들어본 것 같으세요? 이제 들어본 것 같다 그러시네요. 뭐 이거를 그냥 제가 설명하고 있으면은 정말 구차해지고 아저씨가 되는 거거든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뭐 내 거 같은 너 이렇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믿어왔던 복음 혹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저 멀리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믿는 것 같은 그런 롤러코스터를 계속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지만 또 짜릿한 경험인 것처럼 혹은 롤러코스터처럼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를 사귈 때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내 거일까 아닐까 하는 그 경험이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가슴 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주 짜릿한 경험인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실까? 어떤 때는 내 믿음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오랜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것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필립 얀스의 책의 제목처럼 그렇게 느낄 때 그것이 어떤 때는 두려운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또 새롭게 경험하는 짜릿한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복음에 관해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도 굳이 유행어 가사를 빌리자면은, 어떤 때는, 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때는, 삶의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도 어떤 때는 썸 타는 것 같은, 내 하나님인 것 같은데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는,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썸 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0절 시작은 이제 정말 초막절 끝나갑니다. 네, 초막절 끝나가는데 40절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초막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었던 무리, 또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예언자로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믿는 사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인데 성경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저 예수라는 청년은 갈릴리 출신인데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뭐 41절 42절이 그 얘기고요, 43절에 무리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양한 의견의 표현이 아니라 거의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관한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어요. 마치 요즘에 한국 보니까 뭐 국무총리 지명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과연 기독교인들이 일제 식민지를 거쳐야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네, 그렇다면 일제 식민지 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 것이냐? 뭐 그런 어떤 의견들이 갈리고 실제로는 분열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직접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뜻 혹은 예수는 누구냐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참 피해갈 수 없는, 아니 우리가 꼭 다루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주제인데, 오늘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분열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체포하려 하지만, 예수를 붙잡으려 하지만 선뜻 행동에 옮기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 혹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44절의 말씀이죠.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했다. 왜요? 예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또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4절에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던,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몇 사람들은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자신들의 확신, 자신들의 믿음의 기초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45절에 나오는 성전 경비병들은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의 경비병들은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32절에 나오죠. 3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전 경비병들은 그냥 어찌 보면 중립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냥 경비병들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고, 자신들의 상관인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냥 보냈기 때문에,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대제사장들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소란케 한다고 여겨지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경비병들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경비병들이 그냥 돌아오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45절에 빈손으로 돌아온 경비병들을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왜 체포하지 않았느냐? 46절에서 경비병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대답은 과연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그저 누구를 잡아오라 그러면 잡아오고 풀어주라고 하면 풀어주면 되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경비병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중립적인 사람들, 경비병이 보기에도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선지자,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비병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은 그분이 정말로 누구신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를 믿게 된 게 경비병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창조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것을 믿었던 우리도 어쩌면은 경비병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인데, 바로 경비병들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할 때, 그리고 나의 삶에 개입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보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것이 은혜의 과정, 구원의 순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비병들을 향해서 47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너희도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너희도 예수라고 하는 사기꾼에 속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별것 아닌 존재로 봅니다. 왜 예수님,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식이 바로 예수님을 얕잡아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4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8절에 보니까 47절에서 경비병들에게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뭐 사내들인 지도자, 혹은 성전의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은, 그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리새파나 사내들인의 지도자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 특권의식은 바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나는 저 예수를 믿지 않아, 나는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보지 않아 라는 그 특권의식은 어디에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49절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4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율법을 알지 못하는, 구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과연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들, 혹은 예루살렘 사람들, 경비병들이나 그냥 모든 예수에 대해서 설득되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씀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무지렁이들입니다. 아까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갈릴리 출신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다니, 정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신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는 바로 그 특권의식,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 바로 그 바리새파 혹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이런 삐뚤어진 특권의식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 교회에 면죄부를 팔던 성직자들은, 그 성직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개자로 여기고, 그렇게 면죄부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팔았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떠나는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고 하는 마음은 눈곱만치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뜻이, 자신들의 유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자신들의 인간의 특권의식을 기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사역자로 여기면서 강단에서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을 주고 내가 저주를 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무지렁이들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지금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것은 신앙생활, 강단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 외에 성도가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 밖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를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단으로 몰아가거나 혹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삐뚤어진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전에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는 절판되었는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사실 평신도라는 말 단어 자체가 없죠. 예, 성경에서 평신도와 성직자를 나누는 어떤 계급적인 구분은 성경에서 서포트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대로 평신도라는 말을 쓰자면 그나마 책임 있고 양식이 있는 평신도도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는, 예, 우리는 바로 사랑으로 서로 진리를 말하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것.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다르기 위해서,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겸손히 진리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목사님이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조용히 있자, 이런 태도는, 예, 그런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5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게 삐뚤어진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예, 말하는 내용이 51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자. 그가 하는 일을 정말 제대로 보자. 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너무 섣불리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자라고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여러분, 경비병들의 열린 자세에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니고데모의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내 하나님인 듯,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또 나의 하나님 같은 그러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찾아가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또 경험해야 되는 은혜를 갈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길을 찾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말처럼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본 것처럼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의 경비병들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 그리고 니고데모가 다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 치르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몰약을 가지고, 백근이나 되는 몰약을 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바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가기 위해서 십자가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니고데모로 하여금 바로 오늘 본문처럼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의 고백,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은 니고데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리마인드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성숙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 내시를 변화시키고 세례주는 장면도 결국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 모든 것에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그것을 지지하는 여러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거나 우리에게 영적인 도약이 필요할 때 오늘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과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는지. 동시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불쌍하고 아픈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치유하셨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의 일하심은 지금도 다양하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눈을 뜨고 시선을 바꾼다면 지금까지 경험하고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이 나를 살리는, 나를 영적으로 도약해 하는 참 복음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도이기도 하고, 그것은 내가 평소에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기도 하고, 섬김과 봉사이기도 하고, 혹은 뜻하지 않게 접한 간증이기도 하고, 혹은 책 한 권의 한 줄의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너무 평범합니까? 정말 내 거인 듯 내 거 같지 않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도약을 기대했는데 결론이 너무 평범하게 끝납니까? 에베레스트와 같은 높은 산에 가면, 가본 적은 없지만 동영상을 엄청 봤습니다. 에베레스트 정도는 아니지만은 저도 꽤 높은 4000m가 넘는 산에 가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고산병이죠. 예, 마운틴 식니스라 그러죠. 그 고소, 예, 고산병입니다. 산소가 없어서 겪게 되는 아주 힘든 두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심하면은 뇌나 폐에 물이 차는 그런 뇌수종, 폐수종으로 죽는 사람들이 꽤 있죠. 보니까 그래요. 고산병이라는 게 저번에 갔을 때는 내가 높은 산에 갔는데 괜찮았는데 안심할 수 없는 게 고산병입니다.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도 조금 차도가 있지만 소용이 없고, 그리고 그것만큼, 고산병만큼 내가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 한다고 정신력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게 고산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은 그것만큼 낫는 방법이 간단한 게 없습니다. 수많은 유명인들의 산악인들의 이렇게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간단해요. 천천히 걸으세요.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소변 많이 넣으세요. 예. 그리고 그래도 정 못 견디겠으면 지금 있는 위치에서 몇백 미터만이라도 내려가세요. 다른 거 약 없어요. 그냥 그것만 하세요. 물 많이 마시고, 예, 천천히 걸으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 영적인 해결책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 금요 모임이나 개인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심지어 저부터도 모두가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죠. 예, 제 스스로에게도 혹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고 정말 영험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마치 고산병 치료 같은 겁니다. 그냥 평범하지만 누구나 늘 그래왔던 것. 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정말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향해서 시각을 돌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해왔던 방법이고 늘 걸어왔던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52절을 통해서 아주 묘한 역설을 통한, 예, 패러독스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2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평범하게 그렇게 니고데모가 얘기했는데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예, 니고데모에게 대해서 누가 한 말입니까? 동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얘기죠. 다시 얘기합니다. 니고데모,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왔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요나와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와 호세아가 갈릴리 출신이라면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나온다라고 쓰여진 그 단어, 영어 성경으로 보면 rise up 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부활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나오다, rise up 하다. 실제로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rise up 한 그러한 선지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6장 2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사흘 만에 우리를 rise up,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rise up 하게 하신 하나님, 호세아에게 다시 3일 만에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을 주신 주님. 아니,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누구나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죽음이 다가오면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rise up,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믿고 순종한다면,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하게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정말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어찌 보면은 좌절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별것 아닐 수 있고 너무나 평범한 것 같은 그 안에서도 바로 그 주님이, 그 rise up 하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요나와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rise up 하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 우리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어쩌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듯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같은 그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경험하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는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믿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